전도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11장입니다. 한 번만 더 하면 12장, 어쩌면 두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전도서가 다 끝납니다. 근데 전도서를 저는 이제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봤는데, 야, 전도서야말로 우리 인생이 어떠한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스타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물질, 비즈니스, 아 이걸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전도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분은 전도서를 참 잘 읽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잘 깨달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현대인들에게 정말 유익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는 전도서 11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이제 원래 그 팔레스타인에서 솔로몬이 썼을 때는 브레드, 빵을 말하죠.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아니, 어떻게 빵을 물 속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요, 빵은 던지면 그냥 물에 용해돼서 물고기 밥이 되고 없어져 버리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빵은 좀 사각형으로 네모난 빵이래요. 그리고 굳어진 빵. 그래서 물 속에 던져도 그 빵이 녹지 않고 흘러간답니다. 흘러가는데 마침 배고픈 사람, 그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땅을 건져서 먹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라는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풀어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라, 내 먹을 것을 물 위에 좀 던져서 흘러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건져서 먹게 하라, 언젠가 네가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에게 그 은혜를 도로 갚을 것이다 라는 해석인데, 매우 소극적인 해석이에요. 2절하고 연결이 안 돼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1절은 독립절이 아니에요. 1절과 2절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말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바다에 비즈니스를 하라, 해양 산업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바다를 통해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는 재산이 있거든. 네 산업을 가지고, 네 재산을 가지고 투자하라, 비즈니스를 하라. 그러면 어느 날인가 네가 투자한 만큼 반드시 받을 것인다. 그런데 투자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2절의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2절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가 비즈니스를 경영하되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한 배에 다 실지 말고, 옛날에는 이제 바다를 통해서 무역했으니까 한 배에 다 실컷 보내다가 그 배가 가라앉으면 몽땅 망하고 마니까 일곱 여덟 개의 배에 나누어서 이쪽으로도 보내고 저쪽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기다려라.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어떤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망할 수가 있다. 올인해가지고 망하지 말라.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그 세월호가 원래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4층, 5층으로 더 늘렸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더 많이 태우고 또 화물도 더 많이 태웠다잖아요. 결코 3층 그 자체에서는 전복될 수 없는 배래요. 그 오하나마호인가? 그 쌍둥이 배가 있다는데, 그 선장이 말하기를 이 배는 결코 전복될 수 없는 배인데 늘렸기 때문에. 왜 늘렸을까요? 그 하나의 배에 사람을 더 많이 싣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차를 막 그 화물을 더 많이 실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넘어져가지고 왕창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모든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비즈니스 할 때 하나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에서는 솔로몬은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분산시켜서 위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인간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고 내년엔 이렇게 되겠지 내후년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나아가지만 그것이 결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네 산업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거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고 폭동이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당시에 그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재앙이 일어날 줄 몰랐잖아요. 그러나 다 날려버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인간사의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네가 비록 해양산업에 투자해서 7개, 8개의 배에 나누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고 기대를 하면서 먼 훗날 수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가겠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것을 성공하게 하고 너에게 수익이 있게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모든 투자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너에게 임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5절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은 동으로 불다 서로 불다 불다가 안 불다가 뭐 바람은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네가 투자한 너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는 전혀 모른다. 다만 네가 모르는 가운데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일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이 가득 몰려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 지금 내 인생에 비가 오면 안 되는데요 해도 비가 오게 됩니다. 비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막 쓰러지려고 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저 리프터비치에서 한 2, 3년 전에 그 유칼립투스는 여러분이 그 아이다호 길 저기 그 넘어오기 참 플러튼에 넘어가는 그 동네에 그 웨스리지 바로 지나자마자 그 길쭉길쭉 뻗은 나무가 유칼립투스예요. 그 나무가 꽝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한인 여성이 그 차가 지나가던 위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이처럼 나무가 쓰러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쓰러지면 그냥 쓰러지고 쓰러진 대로 그냥 누워있다. 나무가 동쪽으로 쓰러지면 동쪽으로 쓰러지는 거 인간이 막을 수 없고 서쪽으로 쓰러지면 서쪽으로 쓰러지는 거 인간이 막을 수 없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재난, 인간에게 일어나는 재앙을 인간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옴니포텐트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날개죽지 않에 보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 열심히 인생을 살아라, 열심히 비즈니스 하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우리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음으로 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 이런저런 그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신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전도서 오늘 11장 1절에서 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제가 해양산업에 투자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계획을 썩혀두지 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맨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세 번째 책을 써야겠다 생각만 하고 행동을 못하면서 이 말씀 연구하면서 아 빨리 해야겠다 실현해야겠다 지금 시작하면 뭔가 이룹니다. 시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고 긍정적인 종교고 능동적인 종교예요.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저 영혼의 세계에서 저 영적인 세계에서 스피리추얼 월드에서 계시면서 이 피지컬 월드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계획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습니다. 뭇이 드러나라 했습니다. 뭇에는 생물들이 생겨나라 했습니다. 바다에 오족이 생겨나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새들이 생겨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축복하셔요. 반대로 그냥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인생을 게으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활동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즉 섣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거둘 때에도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는 섣가래가 무너지고 집이 다 새고 갓난아해진다. 비참하게 살아간다. 성경에서 그래서 게으른 자는 주인과 같이 취급해요. 게으른 자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손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셔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또 비판하냐면 잠언서 26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나갈 수 없어, 내가 나가면 죽어. 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대에 사로종일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게으른 자의 모습.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서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밥 먹는 것조차도 괴로워할 정도로 이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도 그 게으른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같이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안 불어야 씨를 뿌리는데 아 보니까 바람이 조금씩 분단 말이에요.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불겠네. 오늘 못 뿌리겠네. 내일 또 일기를 보니까 바람이 또 분다고 그래요. 내일도 못 뿌리겠네. 그리고 또 거둘 때 이제 이 별을 추수하는데 이 날씨가 쨍쨍해야 이게 젖지 않고 좋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비가 오면 안 되겠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평생 씨를 심지도 못하고 그리고 평생 거두지도 못하게 된다. 한마디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런 성취를 얻을 수가 없다.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하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바울사도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 뜻을 품고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하는 자를 더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꿈을 세우고 우리 비즈니스 하는 우리 집사님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막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함께 하셔요. 그런데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나중에 잘 되면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되다가는 언젠가 그 삶의 그 시츄에이션이 그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열심히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리고 다음으로 6절을 봅시다.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6절. 자, 다 같이 verse 6 ready begin.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다 잘 들는지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잘 들지 안 들지는 모르는 거야. 네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은 아침에도 씨를 뿌려라. 아침에 뿌린 씨앗이 잘 될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또 그게 안 될지도 모르잖아. 중간에 해가 나가지고 다 타서 말라버릴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그 저녁에 뿌린 씨앗이 잘 될지 모르잖아. 이처럼 하루 종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해서 일하여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 분야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만사를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분명히 5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벌여놓고 기도하셔요. 우리 백집사님 기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정말 우리 집사님에게 딱 맞는 그러한 앞으로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갖다 주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면은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머리 쓸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그나마 네가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사람과 다툴 수 있고 갈등을 겪을 수 있으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 스올이라는 것은 사실 뭐 지옥이거든요. 지옥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스올은 장차 우리가 죽을 때 아직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죽음의 세계에 처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성취하는 그 일의 맛을 볼 수가 없다. 거기는 일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 벌써 50이 넘었잖아요. 뭐 65세 리타이어하겠어요? 아니면 60대 초에 하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일만 하다가 미련스럽게 일만 하다가 암에 걸려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사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보면 돈이 아주 유익하다, 돈이 아주 좋다라고 지난주에 그 우리에게 그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돈이 어디가 유익한가?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봐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잔치는 즐거움을 위해서 잔치를 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정말 우리를 아주 그 생명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 낭만적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와 포도주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돈이고 그리고 돈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이용되느니라. 돈이 최고다. 성경은 돈이 최고다고 말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고 좋은 것도 사서 입을 수도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큰 집에 잘 살 수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차를 못 살 수도 있고 아파트 렌트비도 내기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벌어라. 왜 너는 간단하게 사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안 된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죽자 살자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도 살아갈 길을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쌓이게 되죠. 돈이 정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돈이 엄청 쌓일 수가 있어요. 크게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집사님도 그냥 막 그 포예배처럼 아니면 무슨 그 애플사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그렇게 하여튼 막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커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그 아들이 장로님이 사누세에서 그 리커스터 해가지고 뭐 그렇게 그럭저럭 살았는데 그 아들이 버클리를 졸업했어요. 버클리를 졸업하더니 그 다음에 이 그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에서 MBA를 했어요. MBA를 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 무슨 벤처 사업인지 먼저 뭔가를 하면서 뭔가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걸 팔았답니다. 팔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금액에 택스를 다 내기 싫어서 그 돈을 아버지에게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헌금을 해서 아버지에게 주었는데 그 돈이 1,000,000불이었대요. 1,000,000불. 그러니까 자기 재산 외에 아버지한테 그냥 준 돈이 1,000,000불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아는 모든 목사들이 막 가서 잘 보이려고 그리고 장로님 우리 교회도 좀 했어요. 저도 그분 잘 알았지만 단 1불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 하고는 싶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만나서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그분 나크라센터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쪽도 투자하고 저쪽도 투자해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막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백집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소망 있죠.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이미리 집사님 아들도 다시 금령으로 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미리 집사님 정말 잘 되도록 저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힘을 내가지고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잘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오늘 읽은 말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또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먼저 봅시다.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8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에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계속 1장 1절부터 전도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사는 인간은 죽을 존재였습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인간의 모든 것은 부정적이었고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부터 7절부터는 그 해와 대비되는 빛, 그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여기 막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즐거운 것이다 라고 이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물질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해라. 날마다 즐거워해라. 먹을 건 먹어라. 좋은 차도 타라. 아, 돈이 있으면 타야죠. 있는데 왜 안 타요? 없으니까 안 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파사디나에 플러신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산 밑에 뭐 100만 불이 넘는다는 그 동네를 한번 쫙 가봤는데 별로 내키지가 않더라고. 옛날 올드타운에 있던 낮은 집이 돼가지고 그래서 야 웨스트리지가 100분 났구나. 웨스트리지만 하는 데가 없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복받은 줄 아세요. 그렇게 좋은 곳에 살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생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준다. 그런데 이 축복 속에서 한 가지 솔로몬이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파랑방탕하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열애를 살면 8절 열애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 다음에 12장 1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가 인생을 사는 건 좋다. 네가 청년의 때에 또 어린 시절부터 여기서 말한 그 9절 또 읽어봐요.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구절은 청년 때뿐만 아니라 그 청년 이전의 어린 시절부터 늙은 노년의 시절까지 너희가 물질이 있고 몸이 건강하면 즐겨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골프 쳐도 좋다. 네가 세상적으로 쾌락에 빠져도 좋다. 뭐 아내를 뭐 10명을 두어도 좋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성경 분명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 알아라. 네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두 가지의 심판이에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의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은 늙을 말년에 그냥 중풍에 걸려가지고 맨날 똥오줌만 싸는 이러한 신세가 돼버려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술을 먹어라. 마음껏 담배를 피하라.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안 웃게로 살아라.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네 인생이 즐길 수 있으나 아무렇게나 즐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이 너에게 주는 가이드라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술을 먹지 말고 악을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축복해서 네가 큰 보물을 네가 많은 재산을 가지거든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도록 하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 백 집사님의 아들이 정말 천만 불을 엄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백만 장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그렇게 돼야 우리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 헌금도 하고 우리 교회도 크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바라는 건데 천만 불 그 다음에 다 나를 위해 써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물질 좋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 물질을 그 다음에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써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지 못하고 너 자신만 알게 되면 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만족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만다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은 뭐 반드시 교회에 가서 뭐 십일조하고 헌금하라 뭐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건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거 위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고 또 선교의 아름다운 일에 어찌하든지 물질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곳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 행위는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을 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잘 쌓으셔서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남가주 평화정국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이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와 경외하는 비즈니스가 하나님 잘 되어서 저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